엄마들의 놀이터. 정말 비가 많이 내렸던 지난주, 큰아이 하굣길에 우산과 우위를 챙겨갔습니다. 막내는 유아차 안에, 둘째는 제 손을 잡고, 첫째는 킥보드를 타고 나란히 가는데 갑자기 비가 확 쏟아졌죠. 우위를 입은 첫째는 혼자 킥보드를 타고 앞서 나가고, 다섯 살 둘째는 혼자 우산을 든 게 신나서 제멋대로 걷고, 유아차에 우산을 든 저만 바쁩니다. 옆으로 가, 오른쪽에 차 오잖아, 멈춰, 빨리 좀 와, 앞에 보고 우산 똑바로 들고. 결국 저만 억수같이 쏟아진 비를 쫄딱 맞고 집으로 돌아왔네요. 아, 이런 극한 직업이 또 있을까. 그 와중에, 엄마, 아까는 비가 정말 와 하고 내렸어 하고 해맑게 웃는 첫째의 웃음 앞에 고래고래 소리 질렀던 내가 무색해지는 시간. 극한의 극한 직업, 엄마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박수를 보내며 킴 뷰렐의 I See a Victory 듣고 엄마들의 놀이터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에 어느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우리 집 이야기, 안방극장. 안녕하세요. 다이어트맘 지혜 선호 준호 엄마 구인숙이에요. 셋째를 낳고 난 후 남편은 밤 11시쯤에야 퇴근하고 말 못할 이런저런 일들이 많아 심신이 정말 힘들었는데 요즘엔 빠르게 체력이 회복되고 있어요. 업놀에서 응원해준 덕분 같습니다. 그리고 또 기쁜 소식, 다정해 보이지만 우리 말 없고 무심하고 복창 터지게 하던 신랑이 변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정말 미운 말이라고는 1도 안 썼던 제 입에서 이 인간이란 단어와 왜 아줌마들이 남편 욕을 하는지 깨닫게 해주었던 우리 남편. 우리 신랑은 군대 중위 제대할 때 사람들이 다 부처라고 하고 아주버님은 예전 생일 편지에 말 좀 하라고 적을 정도였어요. 결혼 준비를 할 때도 시부모님은 다 저에게 물어보고 신랑 친구들이 말이 없어서 어쩌냐고 할 때 알아봤어야 했나 봐요. 근데 제가 처음 남편을 소개받을 땐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3시간을 이야기했었거든요. 근데 본색이 드러나더라고요. 심지어 저는 두루뭉술하게 지나가고 대답 안 하는 거 진짜 질색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제가 화나는 핀트는 별게 아니라 바로 이거예요. 여보, 대답 좀 해. 제발 대답 좀 해라. 딴소리 말고 대답 좀 하라고. 그렇게 쌓이고 쌓이다가 터진 사건이 얼마 전 생겼으니 바로 셋째 100일 촬영 때였어요. 저는 우리 신랑이 워낙 말이 없으니 메신저로 물어서 싫다고 안 하면 오케이인 걸로 생각해요. 그때도 제가 카톡으로 물었죠. 자기, 100일 촬영 가자.
땀 삐질삐질.
알겠어, 예약할게. 그랬는데 당일 아침 이 사람이 갑자기 안 간다는 거예요? 아, 뭐야, 간다고 해놓고 왜 안 가?
나는 간다고 한 적 없는데.
아, 무슨 소리야, 카톡 보여줘? 안 갈 거면 똑바로 안 간다고 하지 왜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해. 제발 좀 정확히 말해. 그리고 저는 애들을 데리고 택시를 타고 4시간의 가출을 감행했습니다. 가는 내내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 팔자가 왜 이럴까, 왜 저렇게 말없는 사람을 만났나, 눈물 참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러고는 정말 불쌍한 삼남매 엄마가 되어서 촬영하는데 전화 한 통이 안 오는 겁니다. 솔직히 정말 찾으러 올 줄 알았어요. 그리고 촬영이 다 끝날 때쯤에야 전화가 오길래 정말 열받아서 안 받고 저도 똑같이 익십해줬어요. 그리고는 마치고 신랑이 나가는 시간까지 집에 안 가고 기다렸죠. 그리고 그날 생전 처음으로 우리 신랑의 구구절절 장문의 카톡을 받았습니다. 5줄. 네, 그게 지금껏 받은 최장 길이었어요. 내용인 즉슨 너무 피곤해서 졸음 운전할까봐 잤다는 거였죠. 아니 그럼 자기 전에 못 간다고 전화해야지, 아니면 자고 나면 와야지, 분이 안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신랑이 나가기 전에 들어가질 않았어요. 저도 결혼 후 처음으로 이렇게 긴 시간 말 안 하고 화를 낸 건데 신랑도 조금은 생각이 되었는지 그 후로 대답을 예전보다는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화 안 날 정도로요. 그리고 심지어 생일 축하한다는 장모님 문자마저도 씹던 남의 편이 우리 동생 생일에 몰래 생일 축하한다는 카톡도 보내고 제가 묻는 것에 정확하게 자기 의견을 표현하고 생일이 비슷한 저랑 둘째 그리고 친정 아빠 생일 파티를 하자고 먼저 말하더라고요. 정말 해가 서쪽에서 뜰 일이에요. 안 그래도 지금 옆에서 귀가 간지럽다고 하네요. 조금 수습하자면 말은 없지만 그래도 다정하고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속은 꽉 찬 남편. 4시간의 가출로 족족음마겸과 대답하는 신랑을 얻은 저. 신랑에게 전해주세요. 자기야, 계속 대답해줘. 내가 화나는 건 대답 안 하는 것밖에 없어 알지? 안 하면 나도 똑같이 한다. 그래도 한결같이 그 자리에 있어줘서 고마워. 우리 먹여 살리느라 고생 많아요. 고마워. 사랑해. 네, 오늘 안방극장은 말없는 남편의 변화를 기뻐하고 계신 아내 구인숙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저희와 함께하는 멋진 도와드려 엄마 최정민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오늘 남편분이 워낙에 말이 없는 캐릭터였어.
네.
우리 정민 씨 대사마저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저만 계속 내리 읽어내려가네요.
아니, 제가 자주 아 이건 제 사연 같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오늘은 진짜 오늘은 이건 진짜 그냥 제 사연이었어요. 네, 나는 내가 이름 바꿔서 보는 줄 알았어. 정말로
어쩜
내내 사연 내내 어머 이거 내 얘긴데 내 얘긴데 막 그랬거든요. 뭐 처음 소개받을 때부터 결혼 생활까지 어쩜 저랑 그렇게 너무 똑같은지. 아,
정말요? 저도 공감 많이 했는데 네. 저는 일단 왜 아줌마들이 남편 욕을 하게 되나.
네.
아이고 이 인간아. 네. 소리가 왜 나오는지 알게 됐다.
네.
정말 이 부분부터 공감하고 들어가는 분들 아주 많을 겁니다. 아니 저도 한 3년은 정말 네. 남편이랑 소소하게 다퉈도 남편 욕이라고는 뭐 정말 몰랐거든요.
네.
오죽했으면 친한 동생이 그렇게 좋냐고. 3년이나 됐는데도 아직도 콩깍 지가 안 벗겨졌냐고 그랬어요. 근데 한 3년 지나니까 네. 조금씩
네.
뭐 사실 욕도 아니긴 하죠.
네.
정민 씨는 코깍지가 언제 벗겨지던가요?
그게 벗겨지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뭐 콩깍지.
아, 제가 왜 물어봤을까요? 네.
아니 네. 근데 정말 진짜 제 얘기 같은 게 저희 신랑도 진짜 말이 없거든요. 뭘 물어도 대답도 잘 안 하고 해도 한 참후에서 진짜 느껴지시죠? 속이 터지고. 근데 저도 남편 쪽 그 식구들도 그렇게 말 안 하는 남편이 어떻게 결혼까지 했는지 너무 신기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 보통은 뭐 언제 만났냐, 뭐 어떻게 만났냐, 또 여동생 같은 경우에는 뭐 오빠가 어디가 좋냐, 막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저희 아가씨가 정말 첫 마디가 근데요 우리 오빠가 얘기는 해요? 그거였어요. 진짜
진짜 말이 없나 보다.
네, 네. 그리고 결혼 준비할 때도 다 저한테 전화해서 물어보시고 그런데 너무 웃긴 게 저도 처음 소개받을 때는 저희 남편이 말을 저보다 더 많이 했어요. 네, 분명 말수가 없고 조용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받았는데 말을 저보다 더 많이 했다니까요. 네. 저희가 진짜 이번 사연은 그냥 아, 내 사연이다. 저는 그렇게.
좀 좋아.
예. 네. 왜냐면 뭐 뒤에 뭐 남편이랑 싸운 과정도 너무 비슷한 거예요, 진짜 저랑.
아, 정씨 오늘 너무 감정이입하시겠네요.
아, 너무 입됐어요.
아니, 저희 남편도 말이 없기는 마찬가지예요.
네.
근데 혼자 필 받으면은 저는 조는데도 막 새벽 3시까지 뭔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시는지.
진짜요?
그리고 어떨 때는 말이 너무 없어서 처음 저희 집에 인사하러 갔을 때 엄마가 좀 그런 부분 안 좋아하셨거든요. 사이가 좀 싱거운 소리도 하고 뭐 이런 말 저런 말 해주면 좋아하실 텐데 저희 남편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말 없이 좀 뒤에 챙기고 뭐 그렇게 해드릴 거 없나 이렇게 생각하는 타입인데 처음에는 엄마도 그리던 사이상이 있었겠죠. 그죠? 지금이야 뭐 우리 박서방 좋다 하지만 성격상 말이 많은 사람은 아니니까. 근데 익심 얘기 나와서 말인데요. 저는 종일 저 혼자 두 페이지를 넘어간 적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깨똑에 이렇게
알죠.
계속 말 혼자 그 두 페이지를 종일 동안 계속 저만 말하는 거예요. 남편은 답 없는데 나만 계속 말하고.
암요 알다 말다요. 아니 근데 그럴 때 진짜 답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 혼자 이게 뭔가 싶고.
그죠. 아니 처음엔 화났어요. 근데 이제 뭐 그것도 통달해서 네. 아 뭐 바쁜 일이 있나 보다 하고 그냥 편하게 생각하고 네. 저 계속 보내요. 네. 근데 그게 저한테도 좋더라고요. 네. 근데 정말 뭔 말을 하는데 답이 없으면 누구라도 답답하고 화났는데
맞아.
남편이 그러면 더 화나요. 특히나 이렇게 중요한 일들. 애기 100일 사진 촬영 그러니까. 저러면 아휴 그것도 아이 셋이나 데리고 혼자서. 맞아. 인숙 씨도 대단해요. 진짜. 저는 못 갔을 것 같아요. 화만 내고 있었을 것 같거든요.
저도 맞아.
물론 화나서 간 것도 있을 것 같지만 대단하네 진짜.
그러니까요. 아니 아무리 피곤해도 100일 사진 안 찍으러 간 거는 남편분이 진짜 너무하셨어요. 진짜 울만해요. 이거는 두고두고 간직하셨다가 분리할 때 꼭 무기로 사용하시. 아니, 아니에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하여튼 그래도 된다.
그러니까.
꼭 아기 100일도 100일이지만 그때 그 가족 사진 같은 것도 좀 찍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서비스로 찍어주고. 근데 같이 가서 찍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맞아요. 네. 얼마나
그리고
좋았겠어요.
100일 촬영 진짜 힘들거든요. 옆에 있어줘만 해도 그게 얼마나 힘이 생기는데 진짜 아우 남편분 너무하셨어요 정말.
그렇죠. 저런 날 잘못 하면은 가슴에 두고두고 남는데 근데 정말 대답 애매하게 하면 진짜 화나거든요.
맞아 맞아.
그 워낙 말이 없는 스타일이라고 하시니까 표정 보고 답을 알아차리셔야 할 것 같은데 저도 그 기분은 조금 압니다. 거기다 경상도 남자라 가지고 답을 못 들을 때는 혼자 상상하고 유추해서 답을 알아맞춰야 하는 그 진짜 우리 인숙 씨 답답하실 때 많으시겠어요. 그래서 정말 이번에는 참다 못해 강경하게 대응을 했는데 효과를 좀 보신
거잖아요. 아니 갑자기 제가 생각난 얘기가 있는데 그 남편 회사 동료들이랑 제가 좀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랑도 친한 동료가 이제 여자분인데 임신을 하셨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그분을 만났을 때는 4개월이 지났을 때였어요. 임신한 지. 근데 저는 전혀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임신 초기에 회사 동료 몇몇에게만 이제 살짝 알리고 다른 사람한테는 이제 말하지 말라고 그랬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우리 남편한테 못 들었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죠. 아니 자기 얘기도 안 하는 사람인데 하지 말라는 남의 얘기는 더 안 하지. 내가 그랬거든요.
아 정말 우리 정민 씨 남편도 진짜 말 수가 없긴 없으셔요.
그러니까요.
아니, 정민 씨도 그냥 스스로 해석해서 답을 유추할 때 많을 것 같아.
왜 자문자다.
그래 자문자다. 근데 정말 장모님의 문자까지 씹었던 남의 편이
네.
이젠 동생한테 몰래 축하 메시지도 보내고 네. 참으로 놀라운 변화가 생겼어요.
그러니까요.
정말 한 번씩 강경한 대응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
네.
오늘도 확실히 알겠네요.
네. 아니 친정 식구들 생파도 하자고 하고 근데 어떻게 했는지 저 진짜 너무 궁금해요. 네, 왜냐면 보통 그럴 때는 사위가 막 주도해서 하는데 워낙 말수가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잘 치렀는지 어떻게 치렀는지 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러게요. 하자고 말을 꺼낸 것만으로도 진짜 장족의 발전인데 하자고 하고 제 생각에 진행은 그냥 인숙 씨가 했다면
아니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진짜.
근데 정말 남편분이 말이 없고 대답 없는 거 빼고 네. 다 좋다고 하시니까 사실 말이 너무 많아도 싫잖아요 남자가. 전 진짜 남자가 또 너무 말이 많으면 그것도 좀 그렇더라고요.
맞아요. 말수가 적다고 꼭 마음까지 적은 건 아니니까.
맞아요.
사실 저도 수습을 조금 해보자면 우리 남편이 말수는 없지만 또 자상하거든요.
아, 예.
집안일도 잘하고 애도 잘 보고 근데 그게 티가 안 나도 너무 안 나게 해서 그래서 잘해놓고도 이제 저한테 점수를 못 딸 때가 많거든요.
저도 뒤늦은 수습을 해야 하나요? 저희 남편은 표현이 부족할 뿐 생각이 깊어요. 아니 근데 정말 우리 인숙 씨처럼 크게 족저근막염을 얻을 정도는 해줘야
맞아.
표현 잘하는 남편을 얻는 걸까요? 아 정말 남편한테서 그 장문의 문자 받기도 힘든데 다섯 줄. 아주 아주 긴 문자예요. 저 다섯 줄 정말 깁니다. 저도 아무리 보내도 응답하지 않는 카톡을 보며
그러니까요.
아니 이응 이응만 해줘도 되는데
그러니까.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방식으로 해석합니다.
아니 진짜 남편분들 진짜 답들 좀 잘해주시고 표현도 좀 많이 해주세요.
맞아.
그러다 나중에 다 늙어서 보답받습니다.
진짜 외치기라도 하고 싶네요.
네.
우리 인숙 씨 외치고 계시잖아요. 자기야 계속 대답해줘. 내가 원하는 건 대답 안 하는 것밖에 없어. 알지? 안 하면 나도 똑같이 한다. 우리 인숙 씨가 정말 속상하기도 했지만
네.
그 일 이후로 진짜 우리 남편이 달라졌어요가 돼서 기뻐하며 사연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아니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계속 외쳐주시네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방송 아니고 우리끼리 인숙 씨랑 이렇게 찜질방에서라도 만났으면 고운 말만 나오지 않았을 텐데 방송이라 좀 자제를 하게 되네요.
네 맞아요.
적어도 저는 자기야 듣지 사랑해 이 정도는 해야 저도 수술이 될 것 같은데 정민 씨도 뭐 한마디 하시고 인사하셔도 됩니다.
아 그래도 되나요?
네네.
내 마음 알지? 내가 다 사랑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예예 아시겠죠 원준이 아버님. 자, 아이고 우리 그럼 정민 씨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저희는 네. 다음 주에 만날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엄마들의 놀이터는 여러분의 사연으로 만들어집니다. 혼자 알고 있기에는 너무 재미난 우리 집 이야기, 우리 집에선 그냥 평범한 일인데 싶은 이야기부터 정말 이럴 수가 있나 싶게 다이나믹한 이야기까지. 엄마들 만나면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많잖아요. 글 쓰는 거 부담스럽다고 주저하지 마시고 그냥 수다 떨듯이 써보내주시면 재밌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또 가족들에게도 좋은 추억이 될 겁니다. 예루살렘 라디오 홈페이지 엄마들의 놀이터 게시판에 사연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네, 오늘은 정말 불러도 불러도 답이 없는 남편 때문에 속상했지만 강경한 대응으로 달라진 남편분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표현하는 것과 답을 하는 건 조금 다른 거겠지만 무엇이든지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또는 남편이 원하는 거 정말 작은 거 하나부터 들어준다면 내가 존중받는 기분, 사랑받는다는 생각 들 거예요. 오늘 서로가 원하는 게 뭔지 한번 관심 깊게 들여다봐주시고 혹시 지금 이 시간 익십한 배우자의 문자가 있다면 빨리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숙 씨 신청하신 곡 듣고 전 다시 올게요. 거미의 눈꽃. 엄마들의 놀이터 정영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연 하나 읽어드릴게요. 오늘은 서울 양재동에서 온 사연입니다. 철없는 엄마, 철없는 딸. 나는 현재 그렇습니다. 내 어릴 적을 떠올려 보면 참 일찍부터 철이 들었습니다. 학창 시절엔 그 흔한 사춘기도 없이 무난하게 지나갔고 부모님 속을 많이 썩인 남동생을 대신해 자연스럽게 효녀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부모는 자식 보고 산다는데 아무리 힘들어도 자식의 웃음 하나, 행동 하나, 말 한마디에 웃고 슬퍼한다는데 내가 부모님의 기쁨이 되어야겠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공부도 내 꿈보다는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고 하고 싶은 것, 사고 싶은 것이 있어도 부모님 속상해 하실까봐 참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이 좋았고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나도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엄마가 되었습니다. 엄마가 되고 나니 부모님 생각도 더 많이 나고 아이에게도 우리 부모님처럼 좋은 부모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전 그때부터 점점 철이 없어졌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건 만만치 않았고 생각보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남들은 다들 잘 키우는 것 같은데 나만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 전부터 남의 아이도 그렇게 예뻐했는데 정작 내 아이는 마음처럼 사랑도 못해주고 짜증에 불평에 감정을 있는 대로 쏟아냈습니다. 아이에게는 물론 내가 힘든 것을 몰라주는 것 같은 부모님에게도 일부러 더 걱정을 끼칠 모습을 보였습니다. 내가 왜 이럴까? 난 이러고 싶지 않은데 난 좋은 엄마, 좋은 딸이 되고 싶은데 너무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제겐 없을 줄 알았던 산후 우울증도 생기면서 그렇게 나는 철없는 엄마, 철없는 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지나온 언니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내 모습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엄마라는 이유만으로, 딸이라는 존재만으로 우리 아이들은, 우리 아빠, 엄마는 행복하다고 주위 언니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씩 하나씩 마음의 욕심이 사라졌습니다. 그래, 난 최고의 엄마야. 아이들에게 나는 이 세상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하나뿐인 엄마야. 나는 여전히 아빠, 엄마의 기쁨이야. 누구보다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그래. 조금씩 조금씩 천천히 한 걸음 내 마음의 행복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소소한 기쁨도 늘어났습니다. 그래도 나는 여전히 철이 없습니다. 여전히 아이들에게 화를 내기도 하고 부모님께 투정을 부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행복합니다. 이젠 그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병원에서 처음 본 아이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한데 이젠 엄마를 지켜주겠다는 첫째. 평생 아기일 것 같았는데 이젠 형을 이겨먹으려고 하는 둘째. 아직도 나에게 밥 잘 챙겨 먹으라고 사랑해주시는 부모님. 말없이 많이 이해해주고 도와주는 남편. 저는 여전히 철이 없지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입니다. 네, 사연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 우리 안방극장의 멋진 엄마 최정민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편지를 두고 가셨답니까? 그래요, 우리의 처음은 다 그렇게 나를 탓하고 내 맘대로 되는 것 같지 않고 내가 생각했던 이상적인 엄마와는 거리가 멀어지는 것 같고 너무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만 완전한, 온전한 엄마가 될 것 같고 그렇지만 사실은 아니라는 거. 난 이대로, 지금 모습 이대로 내 아이에게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엄마이자 제일 사랑하고 멋진 엄마라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정민 씨 사연 덕분에 저도 엄마인 저를 돌아보게 되네요. 우리 정민 씨가 지금처럼 원준이와 승우, 그리고 말없이 잘해주는 남편과 쭉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정민 씨가 신청해 주신 곡 있네요. 디어 클라우드의 엄마의 편지 듣고 전 다시 올게요. 동화 읽어주는 엄마. 엄마들의 놀이터 2부 동화 읽어주는 엄마. 오늘도 가슴 따뜻한 목소리의 주인공 동화구연가 박혜상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는 진짜 장맛비로 힘들었어요.
네.
비 그렇게 많이 오는 날은 정말 밖에 나가기도 힘든데 그 아이들이랑 시원한 음료에 빨대 꽂아서 쭉쭉 빨면서 그 동화책 읽으면 좀 더 좋은 피서가 없을 네. 것 같아요. 그죠?
네.
자, 오늘 소개해 주실 책은 장맛비처럼 시원한 책일까요?
네네. 오늘 소개해 드릴 동화는 그림책 심리학자로 잘 알려진 작가 신혜은이 글을 쓰고 최서군이 그림을 그린 비가 오면입니다.
장마 시즌과 너무 잘 맞는 책인데요. 비가
네.
오면
네네.
노래 제목 같기도 하고 게다가 네. 작가가 심리학자라니 오늘도 기대가 됩니다.
네. 전에 이 작가의 그림책 조개맨들을 소개한 적이 있어요. 네네네. 이 책은 작가가 시골에서 초등학교를 다니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사실 영희 씨랑 이 코너 함께하면서 저도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네, 어떤 부분?
네. 대부분 그림책 작가들이 자신의 어린 시절 추억을 그 자신의 그림책에 담아내길 원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읽는 우리들은 그림책을 통해서 작가의 추억을 공유하면서 또 자신만의 추억을 꺼내볼 수 있다는 거죠.
진짜요. 네. 그래서 네. 이 시간이 사실 더 따뜻하고 소소하고 봄날 같고 네. 그 장마철 처마 밑에 그 빗방울 떨어지는 장면 그런 장면도 막 생각나고 소설 네. 소나기 보는 그런 느낌? 네. 뭐 그런 네. 그죠? 자 오늘 또 우리의 그런 추억에 젖어보는 건가요?
네. 한번 책 속에서 내리는 비를 바라보며 어떤 추억의 여행을 떠날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투두둑 툭툭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산 가져왔어? 아니 금방 그칠까? 아이들이 창밖을 바라보며 웅성거렸습니다. 선생님이 칠판에 글씨를 쓰다 말고 뒤를 돌아보셨습니다.
자 얘들아 조용히 하고 수업 마저 해야지.
빗줄기가 점점 굵어졌습니다. 하늘은 어두컴컴해지고 운동장 여기저기 흙탕물이 작은 시내를 이루었습니다. 소은아, 뭐해? 빨리 청소하고 집에 가야지. 오늘은 네가 청소 검사 맡으러 가는 날이다. 알지? 은영이가 내게 빗자루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현관은 엄마를 기다리는 아이들과 아이들을 데리러 온 엄마들로 가득했습니다. 나는 곁눈질로 엄마들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많은 엄마들 중에 우리 엄마는 없습니다. 비 오는 날 엄마가 학교에 오신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1학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오실 수가 없습니다.
작가가 네. 우리랑 나이대가 비슷한 걸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냥 네. 저 어릴 적 그 시간으로 돌아간 기분이네요.
저도요.
그 교실에 빽빽이 앉은 아이들 모습부터 정겹고 요즘은 그 1학년 교실 가면 네. 대형도 자유롭고 한 반에 20명 정도 이렇게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또 우리 때는 그리고 요즘은 칠판도 있지만 PPT로 수업도 하고
네.
그래서 저는 칠판에 흰 분필 글씨만 봐도 정겹네요. 여기 네. 이렇게 딱 적혀있는 게
네.
근데 교실 창밖에 엄마, 할머니 그 비 온다고 다 아이들 챙기러 오셨어요.
네.
근데 저는 이 장면 보는데 운동장에 그 비 떨어질 때 그 흙 냄새 있죠.
아 맞아요.
그 향이 나는 듯한데요.
네.
진짜 우리 옛날에는 그랬거든요.
진짜요. 네, 그 비 냄새. 네.
맞아요.
아, 비 소식도 없었는데 갑자기 비가 막 쏟아지 그런 날 이렇게 학교 현관 앞에 우산 들고 서 있는 엄마들을 바라보는 그 걱정 반 설렘 반 영은 씨 이때 심정 아시죠?
그죠. 네. 조금은 압니다.
네. 그 시절엔 뭐 공중전화가 흔했던 것도 아니고 그냥 무작정 엄마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요. 그때는 네.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엄마가 다행히 우산 들고 와주면 정말 횡재이고 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왠지 엄마가 안 왔다는 게 막 섭섭하고 속상하고 뭐 그런 감정이 막 뒤섞여서 집에 가서는 괜히 막 심통 부리다가 그 등짝 스매싱 이렇게 한 번씩 맞았던 기억도 나는데요.
그러니까 아니 저는 엄마가 학창 시절에 비 온다고 우산 갖고 오셨던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일을 하셔서 못 오셨을
그쵸.
텐데 그래서 전 비 오면 그냥 비 맞으면서 집에 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비는 맞아도 기분 좋은 비였거든요.
맞아요.
되게 시원하고
정말
그죠.
네, 네. 그림을 보면 소은이가 비 오는 창밖을 걱정스럽게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아마 엄마가 못 오실 걸 알기 때문일까. 네,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그래서 그런지 소은이가 곁눈질로 이렇게 엄마와 함께 돌아가는 친구들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는데, 그게 좀 부럽긴 하지만 그걸 내색하고 싶지 않은 소은이 마음이 느껴져요.
그러게요. 곁눈으로 네. 이렇게 흙이 들기 보내는 거죠. 누군가를 기다리는 마음은 늘 좀 짠한 것 같아요.
네.
엄마가 못 오시는 건가요? 계속해서 구연으로 들어볼게요.
네. 선생님, 청소 다 했어요. 그래? 그럼 얼른 집에 가야지. 우산은 가져왔니? 아니요. 그렇구나. 그럼 오늘은 우리 둘 다 비를 맞고 가겠네. 나도 우산이 없거든. 나는 가방을 메고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너희 엄마도 안 오시니? 혼자 공기놀이 하던 은영이가 물었습니다. 그래? 그럼 비 그칠 때까지 나랑 공기놀이 하자.
문득 양말에 흙물이 들면 잘 지워지지 않는다던 엄마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나는 양말을 벗어 가방 한편에 쑤셔 넣었습니다. 나는 한동안 읍내 쪽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엄마는 괜찮으실까? 비가 오면 장사도 잘 안 된다고 하셨는데. 아직 비구름이 두껍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쌀쌀해서인지 팔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 그래도 친구가 있네요.
네.
같이 있을 친구만 있으면 뭐.
그렇죠, 그렇죠.
공기놀이도 하고 네. 옆에 다른 남자친구들은 딱지치기도 하고 그러고 있네요.
네. 정말 이런 때 이렇게 동지 같은 친구 만나면 너무 반갑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할 거 많아요. 근데 소은이가 참 기특하네요.
네.
엄마들이 우산 가지고 온 친구들을 부러워하기도 하지만 그보다 표정이 비 오는데 엄마 장사는 어떤 식인가 하는 걱정 어린 얼굴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도 같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엄마 말이 생각나서 양말을 벗어 가방에 이렇게 넣는다는 부분 읽을 때는 아 진짜 참 딸들이란 네, 빨래하면서 이 힘들 엄마를 그 자기 편에서 불쌍하게 생각해주는 그 마음이 왠지 막 고마워서 눈물이 막 이렇게 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딸들은 참 네. 딸 낳길 잘했어요.
네.
아니 그리고 이 부분만으로도 소은이 마음이 참 예쁜 게 보여요.
네.
비가 그치나요? 계속해서 네. 들어볼게요.
네. 그때였습니다.
얘들아, 너희들 라면 먹고 갈래?
선생님이 현관에 나와 계셨습니다. 라면요? 우리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네!
우리는 신이 나서 선생님을 따라 숙직실로 갔습니다. 선생님이 라면과 수프를 차례로 넣고 젓가락으로 한번 휘휘 저으셨습니다. 후루룩 쩝쩝, 후루룩 쩝쩝. 눈 깜짝할 사이에 냄비 바닥이 드러났습니다.
아이고 녀석들 배고팠구나? 자 이것도 마저 먹어라.
선생님은 드시던 라면을 나누어 주시고는 창가로 걸어가셨습니다.
얘들아 너희들 그거 아니? 비구름 뒤엔 항상 파란 하늘이 있다는 거.
네?
우리는 모두 쪼르르 창에 매달렸습니다.
저기 저 검은 먹구름 위에는 늘 파란 하늘이 있단다. 여기서는 안 보이지만 비가 내릴 때 그걸 떠올리기란 쉽지 않지. 선생님도 가끔 잊어버리곤 해.
그렇구나.
자 이제 비가 많이 가늘어졌으니 집에들 가야지?
네.
우리는 대답을 하고도 까만 하늘을 한동안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먹구름 뒤엔 언제나 파란 하늘이 있다. 나는 그 말을 자꾸만 되뇌었습니다.
아, 저 라면 보고
네.
와, 선생님 대박. 그러고 있는데
네.
그거 아니? 비구름 뒤엔 항상 파란 하늘이 있다는 거?
네.
아, 여기서 울 뻔했네요.
네.
근데 정말 비 많이 오는 날은 라면이죠? 정말 네. 라면 먹고 싶은데요.
정말요. 이 쌀쌀하게 비 오는 날 그 친구랑 끓여먹는 라면. 아, 정말 맛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노란 양은 냄비가 또 아이들 얼마나 신날까요.
그쵸.
집에 갈 일이 걱정이었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선물 같은 시간을 주셨네요.
네.
아이들은 선생님께 하늘 얘기를 듣고 하늘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림에 보면 소은이는 꼿꼿이 서서 먼 곳을 바라보는 것 같아요.
네, 네. 지난주 책에서도 정말 멋진 선생님이 계셨는데요. 오늘 선생님도 정말 멋지시죠?
너무 멋지신데요.
네. 소은이 집에 뭔가 힘든 일이 있는 것 같지만, 뭐, 일부러 묻지 않으시고, 하지만 선생님도 우산이 없다는 이야기, 또 숙직실에서 끓여주신 라면, 그리고 무심한 듯 해주신 한마디 말씀, 누구보다 소은이 외롭고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게 느껴져요.
정말 네. 선생님이 정말 큰 나무처럼 네. 든든한 분인 것 같아요.
네.
그나저나 아이들 이제 집에는 가야 할 텐데 네. 다음 이야기 계속해서 들어볼게요.
네. 난 다음에도 비가 오면 학교에 무조건 끝까지 남을 거야.
성찬이가 말했습니다. 은영이와 나도 서로 마주보며 우리도 하며 피식 웃었습니다. 우리들 웃음소리가 운동장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얼굴에 닿는 빗방울이 시원하게 느껴졌습니다. 안녕, 잘 가. 그래, 내일 보자. 나는 다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저 멀리 비구름 사이로 파란 조각 하늘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 엄청 짧은 이야기 속에 인생이 느껴지네요.
네.
아이들의 웃음소리 같은 이 아이들의 밝은 미래, 마치 파란 조각 하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처럼.
네.
어쩜 책을 이렇게 잘 쓰죠? 그 심리학자라 그런가?
네, 네.
그리고 장면도 이거 오동나무 잎이잖아요. 그죠?
네.
넓은 그 오동나무 잎을 우산 삼아 들고 가는데,
네.
친구들과 그 헤어진 후에 또 소은이가 혼자 걸어갈 때는 맑은 하늘에 저 산 너머 무지개도 보여요.
네.
소은이 발걸음이 굉장히 가벼워 보이네요.
네.
그게 느껴져요, 이 그림에서.
그쵸. 네.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이끌어주는 스승님이 계시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네.
네. 우산 없이 집에 가야 하는 학교길이었는데 선생님으로 인해 비를 맞아도 웃으며 기쁘게 갈 수 있는 길이 됐어요.
네네.
네. 아마 작가에게도 이렇게 먹구름 뒤에 늘 파란 하늘이 있다는 그런 큰 소망을 심어주신 이런 선생님이 계셨나 봐요. 네네. 아, 요즘처럼 비 오는 날, 영희 씨 말처럼 그 노란 양은 냄비에 아이들하고 같이 이 책 읽으면서 라면도 끓여 먹고, 또 우리 주변엔 이렇게 마음을 이끌어 주실 수 있는 훌륭한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다는 걸 얘기해 주고 싶습니다.
네, 네. 정말 이런 좋은 선생님들 주변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건 행운이죠.
그쵸.
우리 아이들이 이 행운을 꼭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마음이 따뜻한 그런 책이었어요. 비 오는 날 라면 같은.
네.
너무 훌륭한 책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책과 함께 찾아주신 동화 읽어주는 엄마 박혜상 씨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안녕히 계세요.
네. 네, 오늘 동화 읽어주는 엄마에서는 작가 신혜은이 글을 쓰고 최서군이 그림을 그린 비가 오면 읽어봤습니다. 뭔가 마음이 촉촉해져 오는 책이었어요. 누군가 말없이 나를 응원한다 생각이 들면 정말 힘나잖아요. 오늘 소은이가 그랬을 것 같아요.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에서 희망이 보였습니다. 오늘 같은 날 아이들에게 그거 아니? 비구름 뒤엔 항상 파란 하늘이 있다는 거. 이 한마디만 해줘도 많은 꿈이 태어나지 않을까요? 라면 하나 끓여 먹으면서 엄마에게도 찾아온 그 파란 하늘에 대해 이야기 나눠봐도 너무 좋겠습니다. 김건모의 빨간 우산 듣고 올게요. 엄마들의 놀이터 문 닫을 시간입니다. 오늘 사연 보내주신 분들께는 하마메디에서 협찬해주신 소정의 선물 보내드립니다. 와, 벌써 7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정말 열심히 달려온 우리 엄마들 중간 박수 한번 보내드립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이기도 한데요. 잠시 극한 직업에서 벗어나 시원한 휴가를 꼭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휴가를 가기 전부터 그리고 가서도 정신없을 모습이 떠오르지만 일단은 다 내려놓고 파란 하늘만 생각하시면서 즐기다 오시기 바랍니다. 엄마들의 놀이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나는 행복한 엄마입니다.